누가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 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자식 농사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와 도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붙들려 실천하게 해주셔서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린이 주일, 가족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임을 깨달아 하나님 사람 사랑 사랑의 신앙 교육으로 자녀를 신실하게 양육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한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톡방에 코로나 관련 이야기들이 지난 몇 달 사이에 엄청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93세 된 어느 프랑스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호흡 곤란으로 상태가 위중해져서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24시간 산소 공급을 받은 후 극적으로 병세가 호전됐지요. 그래서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병원비가 무려 50만 프랑이나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병원비 청구서를 받아든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한 거예요. 울기 시작한 겁니다. 당황한 병원 관계자가 이 병원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서 이 할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울지 마세요 막 할아버지를 위로하는데 뜻밖에도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운 것은 병원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병원비 때문이 아니라 고작 24시간 공급받은 산소 비용이 50만 프랑이나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비싼 산소를 지난 93년 동안 공짜로 마시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갑자기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해서 울었다는 거죠. 참고로 이 감동적인 예화는 아마 누가 지어낸 것인데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그 어느 나라에서도 2002년부터는 더 이상 프랑이라고 하는 프랑스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유럽 통일 화폐 유로화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할아버지 이야기가 인구에 회자되는 까닭은 충분히 누구든 공감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 근처 공원들이 오픈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죠. 평범한 공원에 그냥 무슨 공연장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숨 마음껏 쉬면서 사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습니다. 또한 누구든 서로 만나서 얼굴 보고 악수하고 밥 먹고 커피 마셔 서로 침 막 튀겨가면서 이야기하고 공원에서 손잡고 산책하고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예배드리고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있었던 그 일상들이 얼마나 큰 감사 조건들이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다 준 깨달음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가족의 재발견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의지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음을, 가족들이 정말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손잡고 함께 밥 먹고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입니다. 가족. 예. 요즘 4명 이상 모일 수 없었잖아요. 뭐 사회적 거리 지켜야 되고요. 그런데 그 사회적 거리도 무시하고 4명 이상으로 모일 수 있는 서로 손잡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그 감염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사람도 가족밖에는 없고요. 가족 아닌 사람은 찾아갈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홀연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 정철이라고 하는 작가는 자신이 쓴 사람 사전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족을 한 우산을 쓰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나기가 막 올 때는 그 우산 속에 가족들이 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가족 수가 많아도 우산이 아무리 작아도 신비롭게도 가족은 그 우산 속에 다 들어갑니다. 엄마 아빠가요, 강한 비가 내리게 되면 최대한 자신의 몸을 팽창시켜서 우산의 일부가 되어서 아이들을 그 가운데 품어서 비로부터 보호해주고, 날이 활짝 개이게 되면 부모님은 또 빠르게 몸을 축소시켜서 아이들이 햇볕을 쬐도록 도와줍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놀랍지요. 그런데 이렇게 내리 사랑으로 주기만 하던 엄마 아빠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자녀들을 보호하고 돌보는데 힘겨워하실 수 있습니다. 손주들을 만날 때 기뻐하시지만 손주들이 또 떠날 때 또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시는 또 부모님들을 보게 되는 거죠. 점점 모든 일을 힘들어하십니다. 그때는 놀랍게도 자식들이 엄마 아빠의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약해지는 엄마 아빠가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됩니다. 이렇게 가족이란 한 몸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풍파를 하나 되어 이겨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감사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선물이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교회 신앙 공동체도요, 어려울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지요. 평소엔 그래요. 교회 모임이 왜 이렇게 많은가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서로의 만남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셀 모임에 또 가야 되나 고민도 되고요. 서로의 그 관계가 뭐 가까이 하기에는 좀 이렇게 멀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 상황이 되면 정말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파가 밀어닥치게 되면 서로 바람막이가 되어주면서 서로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요,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서 마치 내일처럼 기도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우며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을 나눠가는 가족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특별히 영적 가족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아가들이 태어났잖아요.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또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가가 태어났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이게 또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족,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요, 함께하는 것이 더욱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그 외출과 이동이 제한되는 기간이 막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가정폭력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외출이 금지된 이 기간에 가정폭력 건수가 30%나 늘었다고 하죠. 중국과 일본 등 트위터 트렌드에는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이 갇히는 형국이 되면서 서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소한 말다툼 끝에 충동적으로 이혼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야 될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더욱더 하나 되는 가정도 있고요, 더욱더 멀어지는 가정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했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지요. 그러므로 위기 때의 가족의 모습, 뭉치는가 흩어지는가 이 가족의 모습은 어쩌면 내가 평소에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자식 농사라고 했지요. 자식을 어떻게 공들여 어디에서 키우느냐, 농사처럼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맺히는 열매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이 뜻밖에도요 자녀 교육을 소홀히 합니다. 자녀 교육을 생각할 때 부모들은 이제 학교 보내준 것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내가 너희를 교육하지 않았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학교 보내주지 않았냐는 말과 동의하죠. 대략 애들을 학교에 보내두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해 주리라 믿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영어, 수학, 국어, 뭐 영수국을 배우고 국산사자 뭐 이렇게 배우고 음악, 미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가 신경 안 쓰고 학교와 자녀, 그 학교 친구들에게 맡겨 교육한 대로 자녀들은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해서 취직해서 돈 벌어서 가족보다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사는 것 정도로 삶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버립니다. 부모가 정말 필요할 때 자식들이 주변에 없습니다. 자식만큼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식을 키워야 될까요? 자식의 마음에 어떤 내용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주인이 재산을 맡아 관리하며 살았던 불의한 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소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맘대로 허비하면서 살다가 주인에게 어느 날 발각돼서 해고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죠. 주인의 것으로 선행을 베풀면서 친구를 사귀어서 오히려 쫓겨날 위기를 면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녀 교육과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자녀 교육을 포함해서 인생의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녀들이 인생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부모가 꼭 신경 써서 언제나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두 가지 교훈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다 함께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도 뭔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우상 숭배라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면 그것이 모두 우상 숭배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해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이 13절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에 뭐 재물이 필요 없다거나 살면서 조금 더 재미를 느껴서는 안 된다거나 혹은 사람은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언제나 그렇듯이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피조물을 만든 창조주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폭망하게 됩니다. 생명과 축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이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재물, 재미, 사람 모두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얻게 되시면요 그 안에서 재물, 친구, 세상, 재미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이 땅에서 백배나 누리고 영생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식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교육 그것은 신앙 교육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가 아이들 이거 외에요 세상 교육은 부모가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정말 학교 보내주는 게 전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교육의 학업을 도와주는 것 부모가 도와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어, 수학, 국어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정말 학교 보내주는 일 그게 최선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뿐이지 실제 자신이 스스로 교사가 돼서 아이들 뭐 영어를 가르쳐주지 수학을 가르쳐주지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뭐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람들 외에는. 그러나 신앙 교육은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모든 크리스천 부모가 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 교육을 해주면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처럼 인성 교육, 학교 교육 모든 필요한 교육들은 저절로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신경 써서 할 신앙 교육의 내용도 별로 그냥 신기한 게 없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것도 기도생활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생활 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 만약에 어렵다면요, 최선으로 꼭 가르쳐 줘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기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요, 오늘 꼭 들으시는 여러분 꼭 잘 마음에 새기셨다가 그 아이들의 마음에 꼭 새겨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두 가지는 주일 성수와 사실 십일조 생활입니다. 주일 성수란 그 어떤 경우에도 타협 없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예배임을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번에 준서도 태어나고 민성이도 태어나고 또 우리 아가도 태어나고 했는데요, 그 어린 여들여들한 그 심령에 반드시 새겨줘야 될 말씀이 이겁니다. 너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너 죽는다, 마치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말해주는 것처럼 꼭 그렇게 얘기해줄 게 주일 성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예배가 빠지면요, 그 인생은 살았다나 죽은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 꺼진 항구처럼 아무 희망 없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성수란 막연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의 의미는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를 뜻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주님만이 내 기쁨이요, 주님만이 내 축복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바로 그 예배가, 그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가 주일 성수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꼭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과거에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짓궂은 질문들을 하시거나 하셨지요. 이런 질문이에요. 이거 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물에 엄마와 또 아내가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하겠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쩔 때는 뭐 애들 막 전만 때도 물어보죠. 너 엄마하고 아빠, 저기 네 아내하고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럼 엄마가 물어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릴 때는 대부분 먼저 다, 제 친구들 물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엄마 먼저 구한다고 다 그랬어요. 뭐 아내는 뭐 또, 예. 근데 지금은 옛날에 질문이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와 마누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마누라 누굴 구할 거야? 예. 그럼 엄마를 구해야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또 저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지금은 마누라가 아니라 부인을 구한다는 답이 훨씬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선택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구하시겠어요? 엄마와 아내 사이에. 근데 신앙생활에도 이런 어려운 질문이 있어요. 대학 입시 공부와 주일 예배 중에 무엇을 먼저 구하겠는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주일 직장 인터뷰가 잡혔는데 주일에 그 직장 인터뷰와 예배 중에 그대는 무엇을 먼저 구하겠는가? 세상 쾌락과 돈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대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정말 어려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엄마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금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크리스찬의 가정교육, 신앙교육입니다. 보통 미주 한인 가정에서 자녀들은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동시에 교회도 신앙도 졸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요. 대부분의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떠납니다. 뭐 영어 때문에 떠난다는 애들도 있고 분위기 때문에 떠난다 등등 많은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부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렇게 소중했던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주일 성수하라 말은 했나요? 그러나 주일 성수하라는 말과 주일 성수하라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말하는 것과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지 모른다 얘기하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주일 성수, 단지 주일에 일어나서 마지못해 5분, 10분 늦게 예배하고 참석하는 것, 그 정도로 그냥 만족하는 신앙생활, 그러나 주일 예배를 집에서부터 마음으로 정말 청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너 정말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겁니다. 그런데 부모도 때로는 5분 10분 예배 늦지 않나요? 요즘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약 20%의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물어보면 늦잠을 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 시간을 못 맞췄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온라인 언제나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 예배를 이름은요 다 읽기 때문이에요. 마치 선악과 따먹은 것처럼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신앙교육에서 가르쳐줘야 될 것은 11조 생활입니다. 간혹 11조가 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돼요. 11조를 해야 복받는다는 식의 가르침은 좋지 않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11조는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11조는 내가 피땀 흘려 번 아까운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는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 주신 하나님께 받은 10 전부, 그 전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가운데 일을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예배가 11조 생활입니다. 예배입니다. 11조는 그냥 돈 내는 게 아니고요, 11조는 예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한다고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은 반만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반 맞는 것을 전부 맞는 것으로 이해해가지고 이것을 엉뚱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한 사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한다고 진정한 크리스천 되는 건 아니지만 대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든 진정한 크리스천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크리스천들은 다 두 가지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을 효도하고 그리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 진정한 하나됨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해주세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 11조 생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생활 등 신앙교육을 철저히 해주셔서 자식 농사에 반드시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자식 농사에 풍성히 결실한 어린이 주일, 자식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서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 농사에 꼭 필요한 교육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은 예배라고요. 예배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식 농사에 성공하는 두 번째 교육, 그것은 사람 사랑입니다. 다 함께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기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을 구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지요,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 언제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늘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인사 잘하라고 하잖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교육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지혜고요. 인사 잘하라고. 사람을 봤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알아보고 인사만 잘해도 그 사람 먹고 사는데 평생 지장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머리는 똑똑한데 인사는 못해. 그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 부모로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그겁니다.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예. 사람이 제사님을 꼭 언제나 알려줘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는 거. 돈보다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에 이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막연히 이제 인맥을 넓히고 사람을 두루 많이 알고 사귄다는 그 의미는 아니라는 것,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죠.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사랑은 막연히 이제 마당발이라고 하나요? 휴대폰에 저장된 사람들 뭐 1,000명이다 2,000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을 두루 사귄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나 자신처럼 생각해서 말하고 그러고 그렇게 대접하는 그 태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을 얻는 길이고요.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친구가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건 부모가요, 제가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이웃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라는 걸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꼭 알려줘야 될 내용이에요. 종종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은 부모 말보다도 친구 말을 듣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애가 다른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가족을 떠나서 사람 사귀다가 나쁜 친구 만나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가족을 두었습니다. 두셨습니다. 부모, 형제, 식구들을 두셨어요. 또한 영적 가족인 신앙 공동체 교회를 두셨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희생하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가정 천국, 교회 천국. 그리고 그 천국이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을 가리켜 전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과 가족들과 또한 영적 가족인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모여서 서로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일상에서 행복한 열매를, 행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식 농사에 필요한 것이 사람 사랑이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자기 자신처럼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그때 우리 인생에 거둬들이는 열매가 참된 행복이라는 거, 이제 이것을 마음에 두십시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집안에 갇히면서 안개가 걷히니 태산이 드러난다고 뜻하지 않게 우리는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가장 귀한 사회 안정망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돌봐주고요. 부모가 연로해졌을 때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바위가 되어주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공평하게 허락해 주신 하늘 선물입니다. 육신의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영적 가족인 교회를 또 선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외롭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가족과의 행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바위가 되어주는 것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고로 자식 농사라 했습니다. 자식 농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농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에 평소에 어떤 말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맺히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신앙교육을 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하나도 복잡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안에 다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릴 때부터 부모가 솔선수범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장성해서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고요, 어려울 때 서로 기댈 수 있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는 바위 같은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를 위하는 날이죠. 무엇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는지 생각해 볼 때 막연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사주는 날로 오늘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지금 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훈계한다 말씀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으로 자기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 아이들 야단치고 뭐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주의 말씀으로 지금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사람이 중요하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족을 사랑하고, 이거 가르쳐주면 정말 훌륭한 인재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꼭 아이들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사람 사랑, 첫째 하나님 사랑,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 타협 없이 가르쳐주시기를 바라요. 이건 타협하면 안 됩니다. 너 그냥 목숨이 끊어져도 이거는 지켜라. 이거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의 평생을 돌봐주실 거다.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시면 꼭 기대하십시오. 그 자식은 반드시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아들, 딸 그렇게 돼요. 그리고 둘째, 사람 사랑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인 교회 사랑을 솔선수범해서 가르치십시오. 반드시 자식 농사에 성공하실 겁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가정의 달이 여러분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자식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자라는 게 자식이에요. 아무쪼록 그러므로 뚜렷한 신앙 교육으로 자식 농사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주신 선물인 가정의 행복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누리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 우리에게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주시고 또한 영적 가족을 주시어서 서로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우리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새겨넣어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며 또한 가족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육신의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영적 가족인 교회를 통해서 동일한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